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셉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군 지휘관들에게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조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통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덤포드 의장은 대통령 명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전달되고 장관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뒤에야 기존 규정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는 지난해 성전환자의 강제 전역 규정을 없앰으로써 이들의 군 복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이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의료비용과 부담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통합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어젯밤 성명에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앞서 통합 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별도 법안으로 다루는 것을 선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커 위원장은 하원 위원들이 조만간 북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법안 처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 통합 제재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란이 27일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를 수 있는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페르시아어로 불사조라는 뜻을 가진 우주발사체 시모르그 로켓이 중량 250kg의 인공위성을 500km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발사된 로켓의 적재 중량이 얼마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이번 발사는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란이 2015년 서방 국가들과 맺은 핵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서 개발되는 로켓 기술이 잠재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브랜든 루이스 이민부 부장관은 27일 영국이 2019년 3월에 유럽연합 EU를 떠나면 영국과 유럽 사이의 이동의 자유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부장관은 2019년 봄부터 새로운 이민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며 영국 정부는 이민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날 유럽연합 이민자들의 비용과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한 가운데 루이스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년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루이스 부장관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2019년 봄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끝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훈련을 받은 이라크 군인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모술 올드시티를 탈환한 전투 막바지에 수감자 수십 명을 처형한 유혹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라크 육군 16사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세라리 위슨 중동국장은 미군은 자신들이 교육하고 지원한 군인들이 끔찍한 범죄를 자행한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두 곳의 국제감시단체가 처형 헌장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27일 예루살렘 소재 알라크사 사원에 복귀해 다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다시 충돌해 팔레스타인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지난 2주간 이스라엘의 사원 보안 강화 조치에 항의해 격렬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사원 근처에서 경관 2명이 살해되자 사원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조처가 이스라엘이 사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가 금속 탐지기 등 보안 전체를 모두 철수하기로 함으로써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꽤 익숙한 이름이죠.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 최고 경영자가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아마존의 주가가 올해에만 40% 오르는 등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시가총액 $5,000,000,000를 넘어서서 자신의 순자산 규모도 9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달러는 지금껏 손전화기 제조업체 애플과 인터넷 기업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3개의 기업만이 달성한 기록이었습니다. 베조스 최고 경영자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주개발기업인 블루오리진, 언론사 워싱턴포스트, 미국 대형 유통기업인 홀푸드 등 다양한 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업가로 촉망받고 있는데요. 베조스 최고 경영자가 이뤄낸 많은 부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북한은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0도, 신의주 22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4도에서 28도, 함흥 21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20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존 메이어의 노래입니다. Call Me The Breeze, 그들은 나를 산들바람이라고 불렀지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 최고 지도부가 매년 여름 휴가철에 모여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베이다이어 회합이 이번 주말에 열릴 전망입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새롭게 뒷받침할 권력 상층부 인적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제1야당 민진당 첫 여성 당수로 관심을 모았던 렌호 대표가 취임 1년을 못 가고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 또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최고 지도부가 오는 주말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 살펴보죠.
네, 국가주석과 총리, 정치국 7인 상무위원들과 전직 고위층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해마다 여름 휴가철에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데요. 올해 모임이 이번 주말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허베이성 북동단 친황다오시 해안의 유명한 해양 휴양지죠. 북대하, 그러니까 베이다이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베이다이허 회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베이다이허 회합은 중국의 대선과 마찬가지인 5년 만에 당대회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누구를 최고 권력층에 기용할 것인지 이 원로들이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
네, 자 올해 베이다이허 모임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네, 중국 공산당의 상부 권력 구조를 아래서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당이 200여 명으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이 중에서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거기서 다시 7인 상무위원회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있는데요. 당 서열 25위까지가 모인 정치국 회의가 지난 월요일 마무리됐는데요. 여기서 시 주석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중구진, 그러니까 이 안정 속의 발전을 총기조로 더 확실하게 안정과 발전의 관계, 균형, 시기, 수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합에서는 시 주석이 이런 내용을 원로들에게 설명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정비할 전망입니다.
네, 이 마침 이 중국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마무리하고 둔화기에 접어든 것을 공식 인정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근래 가장 낮은 6.5%로 제시했었는데요. 상반기가 지나고 본 결과 중국 경제는 1,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 6.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성장 목표치를 이 초과 달성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고요.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6.8% 선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수요일 공개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 주석이 안정 속의 발전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베이다이허에서 원로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이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시 주석이 강조한 온중구진, 안정 속 발전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실수하지 말고 계속 나가자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내세울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견지하는 방안을 시 주석과 전현직 당 최고 지도부가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자 올해 이 베이다이허 모임에서는 경제를 잘 지켜나가는 일 외에 국가 지도부에 누구를 기용할지 이 부분도 논의할 전망이죠.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2기, 그러니까 이 앞으로 또 5년을 뒷받침할 최고 지도부를 뽑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 당대회가 또 올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요. 10월께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베이다이허 회합은 5년 만에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열리는 터라서 최고 지도부 인사 문제에 윤곽을 짜는 게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당대회에서 뽑을 최고 지도부의 윤곽을 어떤 식으로 짜게 되는 건가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굳히는 과정을 뒷받침할 사람들이 대거 지도부에 들어갈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당서기들이 최근 시 주석에게 앞다퉈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고 이 홍콩 명보가 최근 보도했는데요. 이런 충성 맹세를 주도하는 세력은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마인차오루 지린성 서기, 그리고 천민월 충칭시 신임 서기 등입니다. 저장 신진, 저장성 출신인 이 시 주석 측근의 신진 그룹으로 통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다이허에 모인 원로들이 새로운 당 지도부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 주석의 측근들이 19차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에 뽑힐 수 있도록 이 원로들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말씀드린 차이치 베이징 서기와 천민월 충칭 서기는 오는 19차 당대회에서 최소한 25인의 이 정치 국원으로 발탁될 것이 확실시되고요. 7인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시 주석의 측근으로 부패 공직자 처벌 등을 주도하고 있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유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왕서기는 68살이 넘으면 최고 지도부에 선출하지 않는 칠상팔하 연량 제한에 걸려서 다시 상무위원이 될 수 없지만 시 주석이 예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번 베이다이허 회합에서 원로들의 동의를 얻을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외에 7인 상무위원회에 들어갈 후보들은 누가 있나요?
중국어권 매체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양 국무부 국무원 부총리, 후춘화 광둥성 서기 등 4명이 꼽힙니다. 리잔수 주임은 시진핑 국가주석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데요. 시진핑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런 별명이 따라붙는 인물이고요. 또 왕후닝 주임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왕양 부총리는 당내 개혁가로 주목받아왔고요. 후춘화 광둥성 서기의 경우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후계자인데요. 이번 베이다이허 회합에서 개파 안배 차원에서 이 상무위원 자리를 배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새 상무위원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 주석의 측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물러나는 고위직도 많다고요?
네, 차세대 주자로 꼽히던 순정차이 충칭시 서기가 얼마 전 기율 위반으로 경질됐는데요. 아내의 금융계 비리와 개인 사생활 문제로 조사받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수요일 순 전 서기의 실각 사실과 함께 비리 의혹을 상세히 전하면서 시 주석의 부패 척결 움직임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는데요. 이런 상황을 시 주석 1인 체제를 굳히는 과정과 연결해 분석하는 그런 중국어권 매체들이 많습니다. 시 주석의 정적이었다가 역시 비리 혐의로 물러났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사례도 비슷한 일로 묶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제1야당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연예계와 방송 활동으로 인기를 얻은 뒤 일본 제1야당 민진당의 첫 여성 당수가 됐던 렌호 대표가 목요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레노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2일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고요. 조속히 당대표 선거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 렌호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결과 때문에 사퇴한 거군요.
네, 지난해 9월에 취임한 레노 민진당 대표는 10개월여 만에 이 사퇴 이후로 이달 초 이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를 내세웠습니다만 일본 언론은 두 가지 배경을 더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학승 캔들, 그러니까 이 사학 추문과 측근들의 막말 파문을 비롯한 각종 악재로 이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지율이 크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야당의 지지율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바로 그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온 이중국적 문제 또한 아직 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일본 사회에서는 레노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레노 대표의 이중국적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레노 대표는 타이완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타이완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에도 이 타이완 국적을 버리지 않았고요. 국적 문제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거세지자 이 거듭 부인하다가 지난해 당대표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처음으로 이중 국적자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이 타이완 국적을 포기하고 지난 18일에 호적 등본까지 공개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외국 국적을 포기했는데도 논란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네, 당초 일본인으로만 알려졌던 이 렌호 대표의 어머니도 이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확인돼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뭐 사실상 온 가족이 중국계인데 이런 사람이 일본 정치에서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서 되겠느냐는 그런 이 정체성 공방이 이어진 건데요. 레노 대표가 정계 입문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는 다오위다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일본 땅이 아니고 중국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취소하긴 했는데 이 역시 일본의 이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힘들었던 그런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상도 이날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자리에서 물러난 뜻을 굳힌 것으로 목요일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 금요일 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할 전망인데요. 지난 도쿄 도의회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위대로서 부탁하고 싶다며 자민당 지지를 호소해 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 속에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 유지 활동 중인 자위대가 근무 일지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감독 책임을 지고 또 사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에서 이 VOA 방송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해외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차단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 당국의 차단을 우회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가상 사설망 VPN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 VPN마저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외부와 긴밀한 연락과 협력이 필요한 현지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우회 방법마저 단속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조차 주요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단속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부터 14개월 일정으로 VPN 서비스를 비롯한 무허가 인터넷 접속 관행은 물론이고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내용 등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민간 VPN 제공업체인 촹렌을 영업정지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 외국인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나요?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단속에 대한 이 불만이 빗발치고 있어서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화요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사설 VPN을 쓰는 대신에 중국 국영통신사가 제공하는 이 특별 통신망을 빌려 쓰라는 게 골자인데요. 이 특별 회선을 이용하면 외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당국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영통신망이라면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설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을 또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은 여전히 사용을 꺼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이 월 1,000달러에 달하는 임대 비용도 있어서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에서 수요일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애플 공급업체로 유명한 타이완의 폭스콘사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활동한 풋볼 선수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90% 가까이에서 외상 흔적이 포착됐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지난 화요일 절차 투표를 통해서 오바마 케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 여러 법안이 계속해서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네요.
네, 상원이 수요일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45대 55로 부결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되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 48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운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죠. 연방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해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제도인데요. 미국인 가운데 약 2천만 명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원은 전날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역시 부결됐습니다.
네, 이 오바마 케어를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폐지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의회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지지를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7명 가운데 존 맥케인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의원 등 6명은 2015년에 같은 법안을 지지했었는데요. 2015년과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때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안심하고 찬성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는 같은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서명해서 실제로 법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니까 대안 없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데 많은 의원이 부담을 느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상원 지도부가 추진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도 부결됐 폐지 법안도 부결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의원들 간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오바마 케어의 일부 내용만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나 의료 장비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세금 등 별로 인기 없는 조항만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 목요일 법안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화당은 이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상원에서 어떤 내용이든 또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서 또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하원과 논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고 다시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원은 지난 5월에 별도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끌어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타이완 기업이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그렇습니다. 타이완 기업 폭스콘이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액정 표시 장치 LCD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콘은 미국 애플사의 하청업체로 유명한 곳인데요. 애플의 대표 상품인 아이폰 손전화기에 액정 화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백악관에서 테리구 폭스콘 최고 경영자 CEO를 만났는데요. 폭스콘의 이번 투자를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Investing many, many billions of dollars right here in America and creating.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으셨는데요. 만약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폭스콘이 1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며칠 안 돼서 이 폭스콘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틀 뒤에 테리쿠 구 폭스콘 CEO가 미국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컴퓨터 액정화면 공장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로 늘어난 건데요. 위스콘신 공장은 오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최소한 3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로 만 개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폭스콘 측은 밝혔습니다.
네, 이 3천 개와 1만 3천 개는 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네, 경제적 요인 등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폭스콘은 전에도 비슷한 투자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동북부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5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당시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리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지만 공장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폭스콘이 인도네시아와 인도, 베트남 등에서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구 최고 경영자가 약속한 대로 실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폭스콘이 공장을 짓기로 한 위스콘신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과 함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도 수요일 백악관 회동에 참석했는데요. 워커 주지사는 이번 폭스콘 투자에 대해 위스콘신 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개발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폭스콘이 몇 년 전에 근로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10년에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에서 두 달 동안 직원 10명이 연이어 자살하면서 원치 않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잇단 자살이 강제 초과 근무와 비현실적인 생산량 등 가혹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았고요. 2012년에는 중국 산시성 공장에서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운동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풋볼이라고 불리는 미식축구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이 풋볼 선수들의 뇌에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이 박진감 넘치는 풋볼의 경기 방식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온몸과 머리를 격렬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경기 도중에 일어나는 부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를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자, 미국에서 활동한 상당수의 풋볼 선수에 대해서 외상의 흔적이 많이 발견됐고 특히 이 프로 선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 뇌의 외상 징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만성 외상 뇌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뇌 충격이 원인으로 알려졌고요. 기억 상실과 방향 감각 상실, 우울증, 판단력 저하를 가져오는 일종의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선수들의 뇌에 이런 그 질환이 있다는 걸, 징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네, 보스턴 의과대학이 이미 사망한 풋볼 선수의 가족들로부터 연구용으로 202명의 뇌를 기증받아 분석했습니다. 여기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뛴 아마추어 선수들로부터 프로 선수로 뛴 선수들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총 177명의 뇌에서 만성 외상 뇌병증이 발견됐고요. 특히 NFL이라고 하는 프로 미식 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111명 중에선 단 한 명을 제외한 110명의 뇌에서 외상 뇌병증 징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풋볼과 뇌손상 사이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는군요.
네, 연구를 주도한 보스턴 의과대학의 앤 맥키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풋볼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풋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성 외상병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키 박사는 또 풋볼 선수뿐 아니라 참전군인 등 뇌충격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자발적으로 뇌를 기증한 경우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미국 프로풋볼리그 NFL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NFL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연구가 만성적인 뇌 질환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성 외상 뇌병증과 같은 뇌질환의 원인과 관련해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NFL은 현재 현직 선수는 물론이고 전직 선수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NFL은 실제 소송 끝에 뇌질환 선수들에게 보상하기로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NFL 선수들의 만성 외상 뇌병증 문제가 대두된 건 몇 년 전인데요. 지난해 NFL은 처음으로 풋볼과 뇌손상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은퇴 선수들을 위해 보상금 1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요.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일반 대중들도 차를 가질 수 있게 한 헨리 포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포드를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그보다 앞서서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건 1896년부터였는데요. 그보다 11년 앞서서 독일에서 고틀리에프 다이물러라는 사람과 칼 벤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휘발유로 힘을 내는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부품 이동식 조립 방식을 개발해서 이 대량 생산의 혁신을 가져온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포드에 앞서서 그런 방법을 활용한 제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포드는 기존의 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한 인물이죠.
예.
포드는 공장 전체에 부품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당시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품 조립식 자동차 공장을 세웠었고요. 또 그런 방식으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는 뭐가 달랐을까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바로 이후에 다른 여러 사람들도 차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포드 차는 이 품질이 좋아졌고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값이 싸졌죠. 또 초기의 자동차는 비싸기 때문에 부유층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포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것이 큰 공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헨리 포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헨리 포드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1863년 7월 31일 바로 이달에 태어났습니다. 이 미국 중부 미시간주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도시 디트로이트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네. 이 포드는 어릴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참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포드는 기계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리하고 만드는 데에도 아주 특출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계를 뜯어보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시계를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10살도 안 됐을 때 동네에 고장난 시계란 시계는 다 고쳐줘서 시계 박사라고들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체계적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조직을 만드는 데도 아주 비상했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16살 때는 이 좀 더 기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열망하에 이 대도시 디트로이트로 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당시도 이미 디트로이트는 공업의 중심지였나요?
그렇죠.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는 데를 보고 그곳이 디트로이트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장이 많은 곳이었죠.
네.
특히 철강 산업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납과 소금 광산이 있어서요. 많은 화학 회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에 동과 구리 산업은 세계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네. 자, 헨리 포드는 3년을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 농기계 수리업을 했는데요. 자신은 다시 돌아와서 농촌에서 살 때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포드를 행복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클라라 제인 브라이언트라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예.
헨리 포드는 그 여성을 본 지 딱 30분 만에 저 여자가 나의 여자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한눈에 반했던 거네요.
그랬는가 봅니다. 두 사람은 1888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날이 클라라의 22살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혼부부는 약간의 채소도 가꾸고 묘목도 팔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포드는 여전히 농기계를 수리했고요. 그러다 1891년에 포드는 디트로이트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에서 사일런트 오토, 조용한 오토라는 기계를 보게 됐습니다. 이 휘발유로 동력을 내는 기계였죠. 이 독일계인 니콜라우스 어거스트 오토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커다란 바퀴를 돌리는 힘은 내는데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60년대까지 이 시골 방앗간에서 이것과 비슷한 발동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바퀴에 벨트를 연결해서 타작기도 돌리고 또 벼도 쬐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바로 이 발동기를 많이 봤고요. 그 바퀴 돌아가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 옆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구경을 하고 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헨리 포드는 저 기계를 바퀴 위에 올려놓으면 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드는 집에 돌아와서 부인 클라라와 함께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포드는 그 발동기를 돌리려면 먼저 전기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포드가 이 전기 기술도 갖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때까지 포드는 전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한 전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왔습니다. 이 전기 회사가 바로 발명왕으로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의 회사였습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동안에 포드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작은 발동기를 개발합니다. 1896년에 드디어 헨리 포드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이때 만든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자전거 두 대를 옆으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자, 당시 자동차를 타보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그 이름이 쿼드리시클, 즉 네발 자전거라는 뜻입니다.
예.
바퀴도 자전거 바퀴 그대로 가느다란 것이었습니다. 앉는 자리도 자전거 안장이었고요.
예. 바퀴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바이시클이라고 하는데
네.
네 개라는 뜻의 쿼드리, 거기에 바퀴라는 뜻의 사이클 또는 이 시클을 붙여서 쿼드리시클이라고 부른 거군요.
네네.
자, 이 헨리 포드는 그때부터 자동차를 만드는 데 전념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1899년에 포드는 전기 회사를 그만두고 몇몇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로 자동차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죠.
예. 자, 어떤 차들을 만들었나요?
초창기 자동차는 수송용이 아니고요.
네.
경주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 실험용 또는 경주용 차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차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 쿼드리시클이 나온 지 7년 만인 1903년에 포드는 이 특수층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해 7월 15일에 드디어 일반인용 자동차가 선을 보였습니다. 이 닥터 페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성이 포드 자동차사에서 만든 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차가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고요. 엄청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정으로 1년에 몇 대나 만들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군요.
그러니까 다음 해인 1904년에요. 포드는 거의 600대 가까운 차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네.
많이 만든 거죠.
예.
그리고 1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벌었습니다. 포드는 그 수입으로 대형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1905년이 됐는데 이때는 매일 25대씩의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종업원도 300명이나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차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포드사는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모델 A, 그러니까 A형 차죠. 그 다음이 B형, C형, 또 F형 차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이 A형 차를 조금씩 변형한 것들인데요. 주로 덮는 부분을 조금씩 달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델 A는 포드 자동차 회사 제품 중에 가장 유명한 차가 됐죠.
네. 자, 그리고 부자용 특수차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K모델이라는 차입니다. 차가 이제 값이 비싸니까요. 자연히 수익률도 높았겠죠.
예.
그래서 포드사에 투자한 어떤 사람은 이 K형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차니까 회사의 미래는 이런 차를 많이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격을 낮춰서 일반 대중들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렇죠. 이 포드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포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가격이 낮은 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온 식구가 다 탈 만큼 크면서도 혼자 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최고의 재료, 최우수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현대의 기술로 가능한 가장 단순한 과정을 거쳐서 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그 같은 꿈은 여러 차례 변혁을 거치면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자동차의 황제로 불리는 헨리 포드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ull of baloney, full of baloney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full of baloney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an, I think Jessica's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helping the poor was full of baloney. All these years I've known her, I have never seen her help the poor.
Hey, don't say that she is full of baloney. You never know if she's helped the poor when you weren't around. Man, I think Jessica's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helping the poor was full of baloney.
아니, 제시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데 전부 헛소리야.
All these years I've known her, I have never seen her help the poor.
내가 제시카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Don't say that she is full of baloney. You never know if she's helped the poor when you weren't around.
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없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어떻게 알겠니?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ull of balone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I think Jessica's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helping the poor was full of baloney. All these years I've known her, I have never seen her help the poor.
Hey, don't say that she is full of baloney. You never know if she's helped the poor when you weren't around.
네. Today's phrase is full, F-U-L-L, full of baloney, B-A-L-O-N-E-Y, baloney, full of baloney. This phrase is used to say that someone is saying nonsense or is being foolish or a liar.
단어 baloney는 헛소리, 거짓말 또는 어리석은 말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허튼 소리를 한다면 You are full of balone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제시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중요성에 대해 말한 것을 놓고 헛소리라고 지적합니다. 영어로
Man, I think Jessica's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helping the poor was full of baloney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거짓말이나 실없는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full of baloney 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I think Jessica's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helping the poor was full of baloney. All these years I've known her, I have never seen her help the poor.
Hey, don't say that she is full of baloney. You never know if she's helped the poor when you weren't around.
Let's review. If someone is full of baloney, he or she is full of nonsense or lies. Full of baloney. Full of baloney.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Sheryl Crow의 All I Wanna Do,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ashing their cars on their lunch break, hosing and scrubbing as best they can.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 시민에게 또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사법부 대변인은 7월 16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미국 시민은 베이징 출신으로 프린스턴 대학원 학생인 시웨이 양이라고 이란의 법률 뉴스 매체인 미잔이 보도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당국은 시웨이 양 씨가 이란의 후기 왕조에 관련한 박사 논문을 위해 현지 연구 중이었으며 몇 달 전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미국인을 비롯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잘못된 혐의를 적용한 뒤 체포, 처벌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타결된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이 국제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 시민과 외국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계 미국인 사업가 시아막 나마자 씨가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아들을 돕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80살 된 그의 아버지도 역시 같은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란 당국의 이 같은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이뿐이 아닙니다. 톰슨 로이터 재단의 자선 사업에 관여했던 이란계 영국인 한 명도 소위 보안 관련 범죄로 5년형을 받았고 인터넷의 자율과 개방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이는 레바논 국적의 미국인 영주권자 한 명도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정치범 수용은 국가에 의한 최악의 인권 유린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그 어떤 국가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미국인과 외국인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이란 정부에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